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DJ 이현웅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첫날이었죠? 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셨나요? 아니면 벗고 다니셨나요? 저는 벗을 수 있는 공간에서는 최대한 한번 벗고 다녀보려고 해봤는데 야, 이거 영 어색하더라고요. 주변에도 들어보니까 답답함을 덜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아직은 주변 눈치가 보인다, 또 어디서는 쓰고 어디서 벗어야 하는지 좀 헷갈린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에는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 또 10월에서 11월 정도면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헤어질 결심, 이제 조금씩 해도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에서는 연금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점차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이어서 2부는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시간입니다. 오전에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선언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구도로 더 굳혀지는 분위기인데 또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 검찰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라면
국민연금 논란 한창입니다. 5년마다 발표하는 연금 재정추계 발표 올 3월에 예정이 돼 있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거라는 시험 개선 결과도 나왔고요. 또 1990년대생부터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자문위원장 맡고 계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엔잠런님 저희 그 예고를 드리자마자 국민연금 진짜 오르나요? 고갈된다는 뉴스 많이 나오던데요.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이런 식으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자, 27일과 28일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된 건가요?
네, 민간자문위원회는 뭐 어쨌든 그 오늘까지 이제 그 자문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쨌든 다음 달 2월 이제 초순에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
민간자문위원회 내부에서 논의 과정에서 억연차가 커서 지금 이제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 안을 마련하고 또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해서 4월에는 국회 연금특위안이 나오고 10월에는 정부안이 나온다라는 게 스케줄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듯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견이 있다고 자문...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거죠?
뭐 큰 이견은 뭐 어떻든 이제 기본적으로 노소득 보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과
예.
재정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처음부터 이제 우리 민간 자문위를 만들 때부터 이제 입장 차가 있었는데
예.
그 입장 차가 뭐 그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더 중요하냐,
예.
노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런 입장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견해차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풀이하면 이 소득 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연금을 낼 당시에 벌고 있던 돈의 몇 퍼센트 정도를 연금으로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받는 거 말고요.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인상한다는 쪽에서는 이견이 없었나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견해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15% 보험료율을 현재 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거든요.
예예.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돼 있는데
예.
어긴 일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견해차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또 예. 언제 올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안으로 좁혀지기 마련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도를 통해서는 15% 안이 좀 많고 일부 12% 정도 안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그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 15% 된 보험료 올리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 12%면 12%에 대한 전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뭐 15%도 달라질 수도 있고
예.
12%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득 대출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견해차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합의점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견해를 모으면 또 단박에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 견해차가 있는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금 다시 좀 풀이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1988년에 시행돼 가지고
예.
처음에는 보험료율이 3%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98년에 9%로 오르고 난 다음에
예.
지금 현재까지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소득 대체율이 비슷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한 18%에서 22%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받는 수급하는 그런 정도에 비해서는 보험료율이 낮게 설정돼 있고
네.
따라서 그 보험료율이 적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으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적립기금이 고갈되면은 미래세대가 임금 받는 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걸 위한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발표된 재정계산 시험계산 결과를 보면 지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2055년이면 적립기금이 모두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한 20년 후입니다. 기금이 사라진다는 거는 아예 이제 나눠줄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보가 잘못 전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
대부분의 그 연금 선진국 그걸 보면 적립기금이 예. 없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아, 적립기금이 없다.
예, 적립기금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정도이고요.
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립기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금을 나눠주죠?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연금 수급자가 있고
예.
지급할 연금액이 있으면 그 연금 지출액만큼을 그 당시에 근로세대에게 보험료 부담을 해서
예.
거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나라 그 국가 재정 지출을 쓰듯이 연금 지출에 필요한 돈도
예.
그 당시 근로세대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부담시켜서 그걸 갖다가 어르신들 연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걸 우리는 이제 재정 방식으로 보면 부가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
또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립기금이 없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금이 소진되고 난 후에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 그 이전에 부가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부가 방식은 이제 적립기금이 없어야 부가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아, 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완전한 적립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적립 방식이라는 것은 냉것만큼만 받도록 쓰게 되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냉것에 한 우리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해서 1.88배를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것 부담한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보다 네. 받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1.88배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우리는 저부담 고급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제도 도입하고 초기에는 그 보험료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늘어나지만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예.
결국은 그 연금 그 부담한 돈을 다시 이제 그 부담했기 때문에 연금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적립했던 돈을 이제 다시 이제 연금으로 지출해 버리기 때문에 적립기금이 감소가 되는데 만약에 완전한 적립 방식으로 돼 있으면은 적립금이 감소되더라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죠.
아하.
그런데 이제 저부담 고급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상태가 돼 버리면 그 부담한 돈을 그리고 적립한 돈을 전부 다 급여 지출에 다 써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적립금이 고갈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적립금 고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부담 고급의 구조
예.
그러니까 부담한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1.88배 받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미래 현재의 그 미래 세대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
예.
실제 초기에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는 부담한 것에 한 3배 정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 원 내고 300만 원 받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예.
그 200만 원만큼은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 부담했던 것이 쭉 쌓이니까 적립기금 늘어난 것이 보이지만
네.
나중에 300만 원씩 다 받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200만 원 차이만큼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적립금 고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말씀해주신 거 지적을 바탕으로 보면
네.
덜 내고 지금 더 받는 구조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되어 네. 가고 있다, 소진될 네,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럼 지금이랑 똑같이 내면서 덜 받거나 아니면 덜 네. 내고 덜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의 그 방안은 없을까요?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낸 것만큼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죠.
예.
지금 그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은 뭐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 유지되지 못하듯이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도 그런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적립금 고갈되고 미래 세대에 불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했다는 것은 적어도 낸 것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예.
낸 것만큼 덜 받는 세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1990년생 같은
네네.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것도
예.
그런 것을 갖다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적어도 보험료 부담하신 만큼은 연금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제도를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미래 세대도 안심하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지금의 구조는 내가 미리 내고 나중에 받는다라는 개념이라면
네.
앞서서 이제 뭐 부과 방식 같은 거 얘기해 주셨지만 그 경우에는 지금 근로 세대가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노년 세대에 대한 돈을 내는 건데 그거는 우리 국민 정서랑 또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단위에서 근로 세대가 노년 세대를 부양하도록 돼 있는 부양하는 그런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일반 선진국은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미리 자기가 받을 돈을 미리 부담하는 구조를 적립 방식 그 성격을 한 일부를 가지고 갔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자기가 낸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낸 것보다 한 두 배, 세 배 받는 구조로 설계를 해놓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뭐 부과 방식으로 가든 적립 방식으로 가든 낸 것만큼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고요.
예.
부과 방식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도 원래 인구 구조가 안정이 돼 있으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저출산 때문에
예.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감소되고 노년자 수는 그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계속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
이 사실은 부가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세대간 불공정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연금 제도 자체를 낸 것만큼만 받는, 낸 것만큼은 보장하는 그런 제도로 빨리 안착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연금 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그 직전에 5년 전에 연금 재정추계 발표할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방금 인구 구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합계 출산율을 지금 보면은 2040년에 1.19명 그리고 그 이후에는 1.21명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반등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네,
0.7명 내년에 0.7명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가정 반등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연금 계산을 해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것은 이제 뭐 여러 이제 분들이 지적하고는 계신데
예.
우리 국민연금 재정 추계할 때 제일 중요한 변수가 인구 변수입니다.
예.
근데 그 인구 변수는 통계청에서 만드는 인구 전망을 기초로 해서 사용해야지. 뭐 예를 들면 인구 전망은 우리 국민연금 할 때는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렇게 하면은
예.
국가 정책이 전반적으로 혼선이 생깁니다.
통계청의 전망을 따른 것이다.
예,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통계청이 전망한 것을 우리 일단 믿어야 되고요.
예.
그런 전제 위에서 국민연금 재정 추계 모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뭐 그 일부 이제 이렇게 저출산 상황이 벌어지는데 1.21까지 정말 반등될까 이런 걱정에 대해서도 저도 반드시 100%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뭐 또 그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통계청에서 2021년 말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인구 전망이고 그 인구 전망을 기초로 해서 모든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그 예. 1.2명 수준까지 만약에 반등을 못할 경우에는
네네.
그때는 연금을 또 더 내거나 아니면 덜 받거나 그 논의가 다시 필요해지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인구 구조에 너무 영향을 받는 연금 재정 방식을 유지하다 보면 인구가 감소되면 또 연금 제도를 바꾸고 또 바꿔야
네네네.
되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구조로 빨리 바꿔야 인구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연금 재정이 그리고 연금 제도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 보도 보니까 다음 주에 막판 합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다음 주에 뭐 예정된 일정이 있으십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예.
원래 이제 뭐 지금 원래 이제 그 계획으로 보면은 6월 초 순경에 연금 계획 특위에 보고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스케줄대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뭐 국민들께 혹은 청취자분들께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연금 개혁안이 지금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은 또 우리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나오는 여러 제도 개선안은 그냥 아닐 뿐이고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나중에 뭐 정부안 나오기 전까지 국민들한테 설문하거나 뭐 의견 받는 그런 절차도 있나요?
네. 지금 정부하고 국회가 연금 제도 개선안이 나오면 이것을 이해관계 단체라든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론화하는 과정 이런 것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의심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연금특위 김용하 자문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슬라 고시 방금 인터뷰를 잘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모두 다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945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면서 일정 부분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이 중단된 경우를 대비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단계적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은 정부와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방금 인터뷰에서도 나눴죠? 이 연금제도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번 건강보험, 2번 국민연금, 3번 주택연금, 4번 침묵은금. 네, 1번 건강보험, 2번 국민연금, 3번 주택연금, 4번 침묵은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알아봅니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가상공간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울을 오픈했습니다.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이희옥 메타버스 서울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메타버스 이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 메타버스 서울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버스랑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가상을 합쳐서 초월을 의미하는 그 메타 그리고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3차원의 그런 가상 공간에서 나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사람 그리고 사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예.
메타버스 서울은 메타버스 서울시청 등 이런 가상 공간에서 시 공간의 제약이나 그 현실의 한계를 초월해서 시민분들께 원하시는 공공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세계도시 최초로 저희가 자체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지금 1단계에 이어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점진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메타버스 얘기는 뭐 이전부터 나왔는데 세계도시 중 최초라고 하니까 자부심이 듭니다. 메타버스 서울에서는 어떤 서비스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예. 메타버스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1단계 서비스로 교육, 경제, 세무, 행정, 소통 분야로 나눠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비대면으로 학습, 고민 상담을 해주는 아바타 가상 상담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서울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비대면 상담을 해드리는 기업 지원 센터,
예.
그리고 서울 핀테크 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되어 있는 82개 입주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홍보관이 없는데요.
예.
메타버스 서울 안에 홍보관들을 만들어서 핀테크 랩 공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각종 민원도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네네,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벤트죠?
예, 지금 현재 이벤트가 3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1월 16일 정식 오픈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3개 이벤트는 2월 12일까지 오게티를 찾아라라고 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서울 그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거기에 댓글로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는 기프트권 등의 그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서울 안에서 아바타가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서울 공간 안에서 열리는 그 새해 동행 페스티벌에서는 사전에 소문내기 이벤트, 그다음에 동행 인증 미션, 동행 최강자 랭킹 미션 이런 부분들이 2월 2일 목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무려 3가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도 해보시고 메타버스 서울 이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네, 서울은 스마트폰 앱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메타버스 서울 검색하시면 설치하실 수 있다는 점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희옥 서울시 메타버스 서울팀장과 함께했습니다.